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고독한 사명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또한 행복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도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위협하곤 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때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 폭력적인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21장 30절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 로마 군인 천부장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것은 매우 요란했습니다. 32절에 천부장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갔다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 이 소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진 로마 정부의 통제와 감시하에 점점 세력을 잃어가는 유대인들의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은 더 이상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가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교리가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복잡하게 엮이는 경우가 적지 않죠. 특별히 사회가 기독교를 영향력 있는 집단, 정치적인 세력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충돌과 갈등이 더욱 격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잡한 갈등 구조 속에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바울은 공회라는 공적인 자리에 서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30절에 로마의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 유대인들의 의결 기관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유대인들과 엮인 문제를 마음대로 풀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의 분위기가 그토록 험악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먼저 유대인 공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다 같이 2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청중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공손한 태도로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절에 이 공회를 이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다지 젠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입을 칠하고 굉장히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죠.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보기 전에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철저하게 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나니아를 두고 엄청나게 돈을 쌓기 좋아하는 자라고 불렀죠. 심지어 성직자들의 소유였던 11조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빼앗은 적이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로마 세력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자 사업가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그러니 그는 사실 바울의 신앙 양심이 어떠한지, 그것이 진리에 가까운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강제적으로 신속하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는 늘 하던 대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 말을 끊어버리고 폭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앙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강하게 불타올랐죠.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대로 말씀대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본질적인 직무이죠. 그렇기에 대제사장의 본질에서 벗어난 아나니아를 향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물론 4절의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원칙적인 지적을 하자 곧바로 그는 5절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고 격해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죠. 대제사장의 그 품격과 그 위치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들의 갈등과 분열을 이용해 우선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부활의 소망을 지지하자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울은 그의 양심에 따라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혜롭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이 공회는 둘로 나뉘어져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10절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9절에서는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앞다투어 바울을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바울 혼자만의 분쟁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로마 천부장의 눈에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천부장은 1,000명의 로마 군사를 동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로마 군사를 동원하고도 위협을 느낄 정도이니 이 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당시의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지배자의 관점에서도 이토록 위험해 보였다면 실제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느끼는 위협, 그들이 받는 핍박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이미 이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의 밀레도에서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가이사랴에서는 21장 10절과 11절에 성령님께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장 12절에 누가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본인이 핍박을 받으며 결박을 받으며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배와 성난 유대인 군중들 사이로 정치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엮여있는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묵묵히 오늘 본문과 같이 예정된 핍박과 환란을 감당해 나가고 있죠. 비록 고독한 길이지만 앞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21장 13절에서도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했었죠. 그리고 홀로 묵묵히 고독하게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향해 오늘 마지막 11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때로 주변 사람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욕을 듣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독하게 이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독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힘과 능력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